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주일 오후에 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을 가집니다. 다시 한번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뜨거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쓴 편지를 저희들이 이제 막바지에 읽어갑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해지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것을 따라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로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 바울의 로마에 쓴 편지의 공부가 46번째입니다. 46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교회와 그 자체인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다. 그게 이제 7번째가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서의 우선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7번째 중에 제1부가 15장 14절에서 29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계 방향으로 읽어봅시다. 로마서 제 15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사람이 1절씩 읽어나가도록 합시다. 내가 이걸 읽어보니까 중간에 한번 잘못 쓴 건데가 나오는데 이걸 여러분 받은 종이의 이 페이지에 보시면은 사 사의 세 번째 줄에 스페인으로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스페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입니다. 돌아오는 길이 아니고 스페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 스페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 그렇게 쓰면 되겠네요. 네. 스페인을 방문하러 가는 길. 에 로마를 들르러 한다. 들르려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공부를 할 때 일반 그리스도인들은 별 혼돈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목자들이 되고 학자가 되겠다고 학교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로마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뼈저리게 느끼는 게 뭐냐 했더니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항상 로마서 하면은 신약 학 전체에서 제일 많은 논문과 책이 쓰여진 게 로마서입니다. 그리고 주요 문제에서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 2000년이 지나도 합의점이 없는 것을 각자 자기 주장에 따라서 자꾸 제시를 해서 새로운 학파들이 생깁니다. 즉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의 그 근본 의도와 그것을 받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하고는 동떨어지게 그냥 교리적으로 자기의 가르침, 사도 바울이 의도하지 않았던 가르침까지 집어내서 그걸 체계적으로 자기들이 연구하겠다 하는 성령님이 보실 때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신약 학교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그 1년이 됐지 않습니까? 5월달에 시작했으니까 하나님 은혜로 이걸 사도 바울이 개개인의 로마에 있는 소수의 유대교에서 교정한 유대교 그리스도인들과 대다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썼다고 생각하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읽으니까 생각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아, 이게 우리 마음에 하나씩 다오는 그 사랑의 편지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준 거구나. 무슨 뭐 교리적으로 뭐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여기 그냥 학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가장 이방신이 왕성한 로마 도시에서 살까? 왜? 살아있는 황제까지 자기 이름으로 돈을 찍어내는데 황제는 신의 아들이 다 찍어낸다 이겁니다. 네. 이런 우상이 버글버글한 도시에서 로마에 있는 이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고 그런 입장으로 보게 되니까 로마서를 전혀 다른 입장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교리적으로 우리가 접근하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교리적으로 접근한 게 아니라 개개인이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당장 사는데 당면한 문제를 이분이 제시한 겁니다. 역시 대전제는 그겁니다. 사도 바울이 됐든 베드로가 되었든 사도 요한이 됐든 유다가 되었든 그 편지를 쓰셨을 때는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에서 문제점들이나 또 혹은 제시해야 될 그런 좋은 관점을 전해주려고 쓴 것이지 그냥 교리적을 토론을 위해서 체계를 세우기 위해서 쓴 편지는 없습니다. 이게 우리 공부하는 우리 학자들이 놓친 부분이죠. 그러니 이거는 교리를 위한 교과서가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아있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그 믿음이 무너지는가 올바로 서는가를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으로 쓰신 패스토랄이다. 즉 목양하는 신령과 목자가 어린 양을 챙겨주어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서 먹이듯이 그런 목양하는 심정으로 쓴 편지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하는데 제가 여러분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 여러분 덕분에 저도 그 편지를 받는 입장으로 이제 공부를 하니까 이게 이제 사도바울의 마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안 그러고 이 책, 저 책, 이 논문 저문 비교해서 이제 그 따지다 보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그야말로 엉뚱한 짓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제는 격주로 공부하는 하이드벨그 교리문답도 로마서의 이 마음을 그대로 닮아서 그 구조까지 따내가지고 교리문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교리문답을 읽을 때 개인의 삶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항상 호소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섭리로 500년 전에 이 교리를 만들 때 로마서를 쓴 사도바울의 마음을 그대로 전해주는 은혜가 있었구나. 500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안다가는 십자침 학자들이 이거 교회를 말아먹을 뻔했구나. 그러니 일반 우리 성도들이 얻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그냥 뭐 조직신학에 뭐뭘 올바로 따르고 이거 아니었다는 게 제가 뼈저리게 느낀 거 고백하는 겁니다. 자, 제 개인 고백이 끝나고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가!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하려는 소원을 다시금 밝힌다. 14절에서 16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가고 싶다 너희들에게. 여러분 나중에 16장을 보면 아시지만은 개인적으로 누구누구에게 문안한다 하는 거 보면은 로마에 있는 교인이 만약에 100명이라 합시다. 그 중에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아는 분들이 분명히 여러 명이 있어요. 그렇지만 교회 전체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로마 도시 자체에 자기는 가서 그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 그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는 교회당이라고 하는 이런 공적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좀 집이 넉넉한 교인 집에 주일날 같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것을 로마 교회라고 불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누가 대표로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은 겁니다. 본인들이 손에 가지고 있는 성경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도 자기 집에 성경이 없습니다. 토요일날 회당에 가면은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 그 앞에 탁자를 하나가 또는 거기에 구석에서 꺼낸 두루마리로 구약 성경 하나 있을 뿐입니다. 저희들이 그걸 잊지 말아야 말씀을 외우고 가슴에 새기는 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이분들에 다가오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사도바울의 편지를 사람들이 뺏겨가지고 옮겨 쓰고 아닙니다. 그냥 낭독합니다. 크게 주일날 우리가 설교 낭독하듯이 하면은 그게 그 사람들이 주일날 받는 유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저기 회당에서 앞에서 레바이가 쭉 두루마리 읽어줄 때 귀로 듣듯이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 입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5장에 와서야 다시 바울은 왜 난 로마로 다시 가고 싶다는 마음을 간절히 드러냈을까 봅시다. 바울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도록 명령을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즉, 이탈리아계 그리스 말을 쓰는 사람들이다 이거죠. 소수만이 히브리 말을 쓰든 쓰지 않든 유대교에서 개종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대다수의 그 이탈리아인 혹은 그리스 말을 쓰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강하다. 그렇게 정의를 내렸죠. 바울은 그들에게 기독교의 주요 교리들을 반복하여서 기억시킬 필요를 느끼고 그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로마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르침들은 더 반복하여 공부도 하고 계속하여 들을 필요가 있다. 이제 들을 필요가 있다가 왜 있는지 알겠죠? 본인들이 안 가지고 있고 듣기만 해야 되니까. 예. 우리가 교리 공부를 앞으로 해마다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듣더라도 어떤 게 같은 본문으로 몇년 전에 들었던 거, 작년에 들었던 거, 또 계속 되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주요 교리일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풀이해서 듣고 읽을 필요가 있다고 오늘 사도 바울도 지금 그걸 밝히는 겁니다. 내가 가서 새로운 것을 전해주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당신들이 다른 사도들에게 듣고 주일날 귀로 기울이고 하였던 것들 내가 되풀이해 줄 거야. 물론 더 하나 더 하는 게 나중에 나옵니다. 나 바울의 선교 목적은 뭐냐?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 즉 비유대인들 전체가 이방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럼 우리는 이방인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도 이방인이죠. 즉 이거는 유대인들이 부르는 말입니다. 자기들은 유대인, 나머지는 다 젠타일스, 이방인이라고 부릅니다. 또 유대인들 보고 너희들은 작은 집 애들이야, 우리가 큰 집이야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모슬렘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만 모슬렘이고 나머지는 다 인피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그야말로 상극관계에 있습니다. 즉 모슬렘 눈에는 모슬렘 교도가 아닌 모두는 다 인피델이다. 그래서 신에게 올바로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쓸모없는 인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를 이방인이라고 부르고 예, 이게 전 세계 3대 종교 하나인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이란 말 자체는 성경이 깔보고 혐오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그대로 서술한 데 지나지 않죠. 자,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들로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되어지기를 원한다. 자,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아, 그게 마음이 번역이 잘못됐다고 그랬죠. 로마서 12장 2절에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mind,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아니고 너희 생각의 변화를 받아. 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너희 생각이 바뀌어서 너희 살아있는 몸으로 삶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러한 예물이 되어야 된다. 이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지만 다 예수님께서 바울, 즉 처음 바울을 부를 때 그 바울의 이름은 바울입니까? 아니죠. 사울이었죠. 사울을 부르셔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사도로 쓰시려고 다메섹 가는 길에 도상에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다메섹 도시에 살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이 이러한 명령을 받았음을 알려주라고 해서 아나니아가 알려주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3절과 15절을 읽어봅시다.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은 내가 택한 그릇으로 쓰일 것이다. 이방인들에게 왕들 앞에 가야 될 거다. 사울은 그걸 아나니아 너가 사울에게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고 세례를 줄 때 이야기해줘라.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아나니아 이걸 통해서 자기의 콜링, 소명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다 보면 바울은 초기에 선교 여행을 다닐 때 어떻게 했느냐? 가는 도시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안식일에 찾아갔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사울을 배반하고 시기질투하니까 할수 없이 나중에 먼지를 털어버리면서 그럽니다. 난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만 가겠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마음에 끌리는 거는 유대인들이거든요.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밝혀주신 명령은 아니야. 이방인들 앞에 너가 서야 돼 하니까 결국은 유대인들이 자꾸 거절하고 핍박하니까 당당하게 밝힙니다. 나는 이제부터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만 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라. 바울의 선교 전략은 이렇습니다. 오늘 여기 밝혔습니다. 어디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지 않은 곳에만 가서 나는 설교를 하겠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벌써 교회가 들어선 지방에는 나는 안 간다. 이렇게 자기는 전략을 확실히 세웠습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어느 좋은 길목에 누가 들어가 장사를 잘하면 막 와서 전부 다또 점포를 차리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미국 이민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느 도시에 한인이 가서 한교회를 세웠다. 그러면 소문을 듣고 목사들이 벌떼같이 옵니다. 와가지고 그 옆에 막또 교회를 세워요. 그 교인 뺏기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노노노. 이미 그곳에 누가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어? 그럼 나는 그리스도 없는 곳에 일단 찾아갈 거야. 왜? 자기는 이방인들에게, 즉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명령을 받았으니까 이미 그 가르침 받은 사람들인데 왜 갑니까? 그야말로 자기 인생의 낭비고 명령에 불순종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거죠. 바울이 처음에는 유대교인들만 찾아다녔지만 아니란 걸 아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들어보지 못한 곳에만 가겠다. 이게 이분이 세우는 선교 전략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교를 할때 방법은 이렇습니다. 바울의 선교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서 힘으로서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예? 독사한테 물려도 낫지도 않고 말이야, 다치지도 않지요. 예? 바다에 빠져 죽으려다가 건져 살림을 가지요. 이런 식으로 이적과 기사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움직이는 것을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보고 예수님을 신으로 받아들이는 일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심으로써 사도로서의 바울의 선교가 효과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안 나오느냐? 우리 사도가 아니니까요. 사도는 그 1세기에 예수님에게 직접 명령받은 그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던 사람들, 그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건 1세기에 끝난 겁니다. 21세기에 20세기 말에 바람이 불어서 제일 흔하게 나온 데가 미국인데, 사람들이 태어나서 자기가 뭐좀 한다고 사도원, 신사도 운동이라고 자기가 업학스를 자기 사도라고 불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사도의 정의는 뭡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히브리서 나오는 사도입니다. 즉,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사도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이야기했습니다. 너희 12명을, 물론 가룟유다가 빠져서 11명이죠. 내가 이미 3년 전에 사도라고 불렀지, 이제 그 일을 하러 보내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자,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열한 자기 사도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그러면 이건 사도가 교회를 시작하면 그 교회 전체가 사도에게 받은 그 명령을 지키는 하나의 기관이 됩니다. 교회 선교 명령이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날 터키 지방인데 엔족이라는 교회에서 이방인들이 줄을 이루는 교회에서 바나바와 함께 성령님이 사도로 너희들은 선교하러 떠나라고 세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금식을 하고 나서 두 분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직접 가라고 명령받은 분들이지요. 그러니 당연히 예수님 이름이 벌써 들어간 데는 가서는 안 되죠. 없는 데를 찾아가야죠. 그래서 지상명령, 이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가장 중요한 명령이다. 최꼭대기의 명령이다. 그래서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이다. 교회가, 사도가 이걸 꼭 지켜야 된다. 사도들이 이 명령을 지켰습니까? 다 지켰습니다. 오늘날 인도 지방까지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대부분이 다 목숨을 잃어버린 성교를 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전도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마,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름으로써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전역을 두루 선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래서 20절에 이사야서 52장 15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명령하신 데서 어긋나게 내가 중복하는 식으로 선교를 하지 않겠다. 왜 이걸 자꾸 이렇게 강조합니까? 강조하는 이유가 로마 교인들 간에 사도 바울이 오기를 기다려서 지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예. 네. 내가 여러 번 몇 년 전부터 가겠다 했으니까 사도 바울하고 만난 개인들도 로마 교인들 중에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입소문을 통해서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지. 온다고 하는데 아직 안 오니까 사도 바울이 그분들의 마음을 다독여주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 말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이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내 인생의 전부야.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전파하는 게 전부야. 그러다 보니 당신들을 내가 뜨겁게 사랑하고 당신들이 이미 아는 말씀을 전해주려고 가지만은 당신들을 찾아가는 게 내 우선순위에서 자꾸 뒤로 밀려 너무 섭섭해 생각하지 마.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교리적으로 아주 중요해서 지금 설명이 아니라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거죠. 저러다가 사도 바울이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 지나가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지. 오긴 온다. 근데 우선순위가 있더라. 근데 이분이 은혜스럽게 뭐라 그럽니까? 제가 여기 묻혔잖아요. 로마 제국의 전역을 이제 다 돌았다는 겁니다. 일리기온까지 오늘날의 마게도니아입니다. 그는 그리스 북쪽에. 즉 로마 코앞에까지 이방인들이 산 거 다 돌았다는 겁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하잖아요. 오늘 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신 명령대로 거의 다 돌았어. 이제 나는 다른 데 전도하러 갈 필요가 없어졌어. 내 인생에 주신 명령 다 지켰어. 지금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일리기온까지 다 했다. 왜 다메섹 먼저 갔죠? 다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에게 난 다 했어. 그런데 이제 그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흉년이 되어서 너무 가난하다니까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들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분들에게 은혜를 갚으려고 연보를 모았어. 그거네. 예루살렘 그분들에게 갖다 줘야 돼. 이 일이 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저 끝에 지중해 맨 끝에 있는 게 스페인이지. 스페인에 내가 가야 돼. 구약시대에 다시스였나요? 그쪽에는 다시스. 거기 가는 중간에 내가 드디어 로마에 들를 거야. 그렇게 해서 이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아무리 로마 교인들하고 만나서 회포를 풀고 싶어도 자기에게 할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선교사의 자세도 보여주시고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개개인의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오시기를 밤낮으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위로를 주어서 조금만 더 잡아라. 내가 이거 순서로 바꿀 수가 없다. 그 이야기란 거지. 바울이 예루살렘의 부르심에 충실히 따르려고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에 전념하다 보니까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는 게 미루어졌다고 지금 밝혀준 겁니다. 4. 자신에게 맡겨진 이방인들의 선교가 거의 다 이루어졌다고 바울은 생각했다. 이제 자신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방인 교회에서 받은 구제 연보를 전해드리는 임무를 마치고 스페인을 방문하려고 가는 길에 로마를 들려려 한다. 하지만 그리 할 수 있을지를 확신할 수 없기에 편지로 미리 로마의 성도들에게 왜 자신이 아직 로마를 방문하지 못하는지를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습니까? 비행기가 있으면 차가 있었습니까? 이 소식 전한 게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이분이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거든요. 그럼 그 600마일 떨어졌습니다. 그 600마일이 떨어졌어요. 사도 바울의 구구절절한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로마 교인들이 혹시 자기 말을 가져가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또 실망하지 않으려고 편지라도 빨리 써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이 편지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더 기다리시오. 네. 내가 확신할 수 없지만은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여러분 기다릴 때 우리 꼭 만납시다. 그런데 또 중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일단 편지로서 여러분에게 내 사정을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런 이게 무슨 교리가 뭐고 첫째가 아니었다는 것이 밝혀지는 거죠. 개인적으로 교인들에게 불안한 마음을 잠재워주려는 겁니다. 자, 왜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방문하려고 할까? 그 1장에서 밝혔듯이 왜 하는가? 그는 교회 멤버들 간에 서로 어떻게 잘 지내고 살아야 할지, 그리고 로마에서 로마 시민으로서 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해야 할지 등 교리를 다시 되새겨주려고 찾아가려고 한 겁니다. 너무 안 봐서 보고 싶다. 그게 첫째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복을 나누려야 돼. 이게 하나가 더해진 겁니다. 여기에 마지막에 오니까 이걸 더했어요. Fullness of the blessing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이거 충만한 복. 이거 나 혼자 가지기는 너무 아까워. 여러분도 이거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제가 가져갈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인들은 얼마나 사도 바울을 기다리겠습니까? 안 듣겠어요? 나중에 이 교인들이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바울이 렐사에서 붙잡혀가지고 황제에게 로마에 끌려갑니다. 2년 동안에 갇혀 있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로마 교인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다 수종 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만나게 돼요. 자기가 자유롭게 가겠다고 했는데 못 가게 되고, 이렇게 꼼짝 못하고 가택연금이 됐을 때, 이 편지를 받았던 로마 교인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간절히 사랑하는 선교사와 편지만으로 알았던 로마 교인들을 하나님 앞에서 서로 봉사하게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중에 위로를 받았다 했어요. 너희들이 내 갇혀 있는데 와서 내가 위로를 받았다.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을 주고 싶다고 했는데 거꾸로 자기가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더라. 앞날을 알지 못한 이렇게 마음을 다독여 주려고 편지를 써준 것은 참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애는 어린애들대로 부모에게 돈 보내세요 할 때만 전화하거나 카톡 보내지 말고 평소에 안부 전화로 꼬박꼬박 하시고, 마누라들은 밖에서 정신없이 돌아다니다가 까먹고 하고 막 샤핑하다가 남편이 애들이 기다리는 집에 전화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되고, 남편들은 자기들끼리 골프 치고 술 마시고 놀러 다니다가 마누라가 집에서 기다리는지 안 기다리는지 모르면 그러니까 전화를 해주고, 젊은 애들은 연애한다고 빠져가지고 부모가 걱정하는지도 모르고 있으니까 전화하고, 이것도 다 필요한 거지요. 이게 목자로서 어머니의 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이 어머니 아들 딸 품듯이 하는 심정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예수님을 배우듯이 배워야 합니다. 우린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제자의 막내인 요한에게 뭐라합니까? 보라, 네 어머니다. 어머님 몇 개요? 왜 장남으로서 자기 책임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자요, 당신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성경 뭐라 썼어요? 요한이 그날로부터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셔서 봉양했다. 그랬더니 하나님 역시 제일 오래 살게 하네. 그죠? 자기 친어머니도 아닌데 마리아를 챙겼더니 요한이 근 100살까지 오래 사시더라.
성경에도 그렇게 쓸수 없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예? 아니죠. 근데 계산해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저서도 90세 이상은 됐어요. 요한이 제일 오래 사셨어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가 그 섬에 갇혀가지고 밤모라는 섬에 갇혀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중에 풀려나서 자기 목회하던 에베소로 또 가요. 거기서 목회를 더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오래 사신 겁니다. 이분이. 예. 이분의 제자가 AD 150년에 사셨거든요. 그러니 요한하고 얼마나 가까이서 요한이 오래 사신지 아는 거예요. 예.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물질의 부유함을 자기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가난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공급해 줄 수 있다. 마찬가지로 로마의 이방인 성도들도 그러한 시각을 가지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울 때 도와줄 수가 있다. 이게 15장 29절까지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 드러내어 놓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질문이나 할 이야기 있습니까? 자, 이제는 예수께서 직접 명령한 사도가 없어지면은 사도직을 수행할 때 성령의 힘으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데 그럼 이적기께서는 영혼이 없느냐? 천만에. 사도직이 없는 대신 교회가 사도직을 받았어요. 이제는 교회가. 예, 이게 apostolic tradition이다. 혹은 succession이라는 교회가 사도직을 물려받았으니까 교회가 임명해서 보내는 선교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가 대표로 보냈을 때 그 선교사는 자기가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성령님께 순종하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사도에게 행하던 것과 다른 거죠. 왜? 그거는 한 번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도라고는 개개인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이제는 교회에게 주어져서 복음 전파하는 데는 이적과 기사가 계속 일어나지만은 사도가 했던 것과는 다르죠. 왜? 이제는 누구라도 그 사도의 권능 자체를 가지고 있는 건 없으니까요. 예. 교회가 그거를 집단적으로 받은 것이죠. 차이는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여전히 말씀을 아직 듣지 못한 곳에 갈 때는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꾸준히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죠.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가 내가 사도와 같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인 거죠. 교회가 나를 파송한 교회가 한 마음으로 순종했을 때 성령께서 흥망하게 하셨다 하고 자기 처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 주요 공부 과제는 이겁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에 부족한 점이 이겁니다. 그럼 일반 교회 생활에서 이적과 기사가 없느냐?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특수한 케이스로서 드물겠죠. 그리고 사도직을 계승하여서 수행한 데 따르는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믿지 않는 사람이 돌아오는 데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 똑같은 이적과 기사라도 기능이 다르다 이겁니다. 다른 이적과 기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서로 덕을 세우는 데 쓰이는 겁니다. 왜? 그건 은사에 들어가니까. 기억나죠? 안수도 은사요. 병낫게 하는 거, 예언하는 거 은사였죠. 그것은 서로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니까 기도원에서든 모두에서는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사도직을 계승하는 그러한 교회가 공적으로 하는 게 아닌 경우에는 얼마든지 사탄도 사이비 기적과 이사를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거를 영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건 기도원이 아니라 일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그게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하여 기억해야 하며 공부해야 될 성경적인 주력 교리들이 함께 있을까? 그게 뭘까? 있다면 답을 미리 알려줍니다.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삼일체 하나님과 교회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삼일째 하나님 중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제일 크게 많은 양을 차지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의 일, 그게 여러분 복음이라고 했지 기억나죠? 그게 제일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러니 사도신경의 신구약 성경의 요약이다. 이게 복음입니다.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예수님과 예수님 자신의 일이다. 예수님 하늘로 가셨으니까 예수님 몸뚱아리인 교회지요.
신구약에 뭐라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줄였더니 예수님 person과 his ministry, 그분의 하신 일, 그게 복음의 전체더라.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예. 왜? 삼일째 하나님의 대표가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서 예수님을 드러눕히시는 성령님.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 그게 전부거든요. 사도신경.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도바울의 심령을 주시고 그 뒤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진 그 사랑이 우리 가족에게도 교회 멤버들에게도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우리가 만날 때에도 전파되어지고 나눠지도록 저희의 영혼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경제적인 여유도 열어주셔서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빛이 나고 영광받는 저희 개개인과 교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